예, 사도행전을 좀 펴시고요. 예, 사도행전 20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지난번에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그 교회 장로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 중에서 온전히 겸손한 눈물과 19절에 그 많은 눈물 이런 것이 지금 사역의 어떤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거기서 조금 그 뒷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더 진행하긴 했는데 그 20절에 있는 부분 중에서 조금만 더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 앞에서 가르쳤다는 것과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가르쳤다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복음사역의 두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중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정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이 신앙생활에서는 가정 모임이라는 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앙은 오전에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성전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성전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세 차례 반드시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의미가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모임인 거예요. 공중 모임인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부터 한 장소로 모이는 모임인 거예요. 회당도 똑같은 것입니다. 회당도. 회당도 이제 좀 여러 지역에 이렇게 회당들이 여러 마을에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고 회당은 여러 이제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을의 회당으로 각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이듯이 이렇게 각 집에서 이렇게 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정 모임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가정 모임이라는 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 모임 또는 회당 중심의 모임 이런 공중 모임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의 취약점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는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와서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내가 와서 어쨌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냥 경배하면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쨌든 경배드리면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는 그것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그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대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누가 우리 성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잘 예배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한참 멱살 잡고 싸우다 보니까 같은 교회 성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중 모임에서는 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는 1대1의 관계가 되지만 그러나 이 군중 속에서 개인이 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과 실생활이 분리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 모임으로 모였을 때그 사람의 모습은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막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막상 집에 가서는 뭐 매일 아내 두드러 패고 뭐 뭐 애들한테 욕하고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목사님들의 그 아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그러죠. 당신은 제발 그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강단에서 했을 때는 막 천사같이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는 생활이 엉망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그 일반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삶은 대단히 경건했는데 집에서의 그러한 삶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공중 모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방법은 이제 공중 모임뿐만 아니라 가정 모임이 병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 앞에 서와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모임의 유익은 뭐냐? 이것은 상대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군중 속에 개인이 숨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의 믿음이 점검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적인 경배보다는 그 개인의 삶에 이제 초점을 더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믿음 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감사나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서로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이 비격식적이고 편안한 가운데 말씀도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신약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우리가 만약에 이 공중 모임에서만 모이면 그건 유대식 모임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식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공중 모임도 같지만 또 작은 모임들로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 이것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세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나 여기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만이 교회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철치, 그러니까 가정 교회만이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다, 신약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그것은 좀 지나쳐 나간 것입니다. 가정 모임이 분명히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공중의 모임은 전부 없앤 채 가정에서만 모이는 것이 진짜 교회다. 그것은 너무 지나쳐 나간 것입니다. 사실 모이는 인원이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벗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좀더 넓은 장소를 뭐 임대를 하든 뭐 넓은 장소를 좀 구입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당연히 넓은 장소에서 모이는 게그 맞지 않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수십 명이 되는데도 이뭐몇 칸짜리 몇 평짜리 방에서 같이 모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다 완성된 그 청사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완성된 청사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교회에는 지금 목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라는 것은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적절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장로라고 불리던 감독이라고 불리던 어쨌든 그런 리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목사 또는 장로 또는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집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집사들의 자격 조건이 나오고 집사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침례받을 것과 또한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신약교회에 분명히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평생을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말,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원하면 마음껏 어디에서나 모여서 마음껏 크게 찬송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만 모여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평생 이렇게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 안에 지금 장로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5명이서 무슨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만을 반드시 신약교회 모범으로 주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그렇게 이제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분들 중에 대단히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하고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중 모임은 절대로 안 되고 가정에서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그것만이 신약교회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가정교회와 관련해서 그 규모를 볼 때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과부들에게 날마다 이 교회에서 이제 급식을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일을 전담할 사람 7명을 선출하지요. 그 중에 스데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정교회였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규모를 볼 때 그건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이 가정교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조금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건 지금 감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지난번에 이 감독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에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할 때, 그 감독교회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나온다 그랬고요. 감독자로 사무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이 표현이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서 대단히 파격적이고 대단히 이게 참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신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마귀가 이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정말 그 우는 사자처럼 늘 이렇게 입을 벌리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처럼도 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사나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독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러한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이단 파당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좀 돈이 많다고 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이러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최소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될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이 감독자들, 그 지금 목양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하게 될때 교회가 이러한 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고 갈갈이 찢어 놓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교파 교회들에서는 저희를 이단이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희는 이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소한 몇 단? 5단. 최소한 5단을 4단은 우리가 그 개역성경에 사탄을 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단은 될수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 5단. 예. 그래서 이 목양자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 양떼를 보호하고 울타리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자, 제가 이제 또, 같이 주목해서 보기 바라는 표현이 여기에 32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양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성경을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을 내가 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양육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야 돼요. 그럴 때할수 있는 최후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배웠던 그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는 떠나지만 저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이제 맡기고 떠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히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 현대교회의 목양자들이 참 깊이 새겨야 할말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참 이게 사람들은 참 이게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또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뭔가 자기가 커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건데, 원래 신약교회는.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이 기꺼이 죽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털 다 벗겨내고, 마침내는 이 양을 잡아먹는 그런 교회들이 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그렇죠.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여기서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할때이 표현이 27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했다 하는 것과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이것이 교리적인 어떤 내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 잘 가르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행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일을 해가면서 생계를 자신이 책임지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좋은 본으로 이렇게 교회에게 좋은 본으로 이렇게 보였지만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목양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님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이제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제 자신은 좀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더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말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내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늘상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어련히 그 윗사람들이 잘 알아서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놨겠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자연스럽게 교회가 해오고 있던 것이라도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항상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신자들이에요.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모범이냐 이걸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범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든지 아니면 뭐 공중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몇 사람이 기도할 때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 이 얼굴을 아예 무릎 사이에다 이렇게 넣고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가 몇 개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이제 완공하고 나서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내민 채 무릎을 꿇는 일을 멈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가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고위 계급에 올랐을 때도 그 대적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도 그리고 또그 이제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조서가 발효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경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 바로 전에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조금 더 앞쪽으로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복종과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 다비다를 이제 살리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 그 방에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쭉 살펴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기도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누워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엎드려서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단히 좋은 그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전적인 그 순종과 또 복종과 그 겸손의 의미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1장을 나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장 다음 주 소프트 21장을 나가시도록 하시죠. 이렇게 혹시 뭐 오늘 한 것 중에서 뭐 코멘트 하고 싶으신 것이나 아니면 뭐 질문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오케이, 없으시면 그럼 제가 몇 장으로 적어놨죠? 제가 여기 잊어버렸네. 601장 찾아주십시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601장 환란이 아니라 그랬죠. 환난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발음을 저도 환란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환난으로 발음하는 게 맞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호 주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저기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조금 실수한 게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 멸망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번은 바로 얘기하고 한 번은 틀리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죠? 예, 아시리아에 망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한 번은 제가 반대로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설교에서 이렇게 좀 나중에 좀 제거하긴 했는데, 그래서 북이여호사, 지난번에 그거 성경 공부할 때 한번 했었잖아요. 북 이스라엘 초대왕은 여호수아, 여로보암, 마지막 왕이 호세아, 그 다음에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망하고, 그래서 북이여호사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남유르, 남쪽 유다 첫왕인 르호보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그래서 남유르 시, 그 다음에 수도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남유르 시에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중간에 좀 한번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이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각 지체들이 정말 분투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지체 중에서 참 돈 문제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안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신지를 체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꾸로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께 더 바짝 붙어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참 그러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